고린도전서 37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는 장인데 마지막 장인데 공교롭게도 제가 안식기간을 앞두고 마지막 설교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5월에 바울 선교지를 탐방하고 돌아와서 제가 6월 둘째 주일부터 시작했던 이 고린도 전서 설교를 끝낼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16장 전체를 좀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설교가 길어질 수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너무 길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네. 세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를 위한 연보에 대하여 1절 보니까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새로운 주제를 이렇게 시작할 때 항상 무엇에 대하여, 무엇에 관하여라고 시작했죠.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게 질의한 사항 중에 마지막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성도들을 위한 연보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보는 어떤 연보였을까요? 이 연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성도들, 가난하고 궁핍한 유대인 성도들을 돕기 위한 헌금이었습니다. 이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강림 이후에 출범한 최초의 신약 교회였지요. 주로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불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생계를 이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가난한 형편에 처하게 되었고 바울은 이제 그들을 위해서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들을 방문할 때마다 이제 특별 헌금을 하도록,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신자들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어디에 있는 교회들이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라고 말하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어디냐면 1차 전도여행 당시에 설립했던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교회들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가면 이제 마게도냐 교회들이 참 궁핍한 가운데 큰 헌금을 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했다고 모범 사례로 이제 마게도냐 지역 교회의 헌금을 제시를 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이제 2차 전도 여행 중에 시작한 교회들이죠.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 이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 지역 바로 아래에 있던 지금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죠. 고린도에 속한 우리 성도들도 이 헌금에 이제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모든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의 그 가난한 성도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만큼 이 일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 못지않게 아주 염두에 두었던 일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특별 헌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헌금은 당시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단지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이 헌금을 통해서 유대인으로 구성된 이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개척된 이방인 교회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헌금을 통해서 유대인 중심의 교회와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따로 떨어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교회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교회가 돕고, 경제적으로 또 힘든 사역자들을 교회가 돕고 또 개인적으로도 돕고, 교회를 또 어려운 교회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은 단순히 가진 사람, 넉넉한 교회가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그냥 돕는 것이 아니에요. 본질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어려운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물질을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과 교회들 사역자들을 위해서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은 이 교회의 하나됨을 강화시키고 아주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시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특별 헌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침을 교훈하지요. 2절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 언제인가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이때 당시는 안식일, 토요일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주일을 첫날이라고 한 것이죠. 주일에 각 사람이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수입에 따라서 하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모아두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방문했을 때 언젠가는 고린도를 다시 방문할 것인데 사도 바울이 갈 때에 닥쳐서 급하게 헌금을 하지 않도록 교회 차원에서 주일마다 모아서 적립을 해두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헌금을 이런 특별 헌금을 기분 내키는 대로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라는 것, 교회 차원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무엇인가요?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한번 따라 합시다. 수입에 따라 모아두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요? 각자의 어떤 경제적인 형편, 어떤 소득의 규모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자유롭게 헌금하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얼마를 헌금해야 할지 일방적으로 강압적으로 기준을 제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얼마를 하든 다른 사람이 얼마를 헌금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가진 만큼 버는 만큼 자원하는 마음으로 결정하고 이 헌금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헌금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또 신경 썼던 게 뭐냐면 헌금을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 구호 헌금을 모았다면 그 헌금을 누가 전달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헌금을 계좌이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직접 돈을 전달해야 돼요. 직접 예루살렘까지, 고린도에서, 지금의 그리스 남부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접 돈을 사람을 보내서 전달을 해야 됩니다. 돈을 들고 가서. 그렇다면 이 일을 누가 할 것인가? 3절을 보시면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누구를 보내라고 합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이 일을 해도 좋겠다고 인정받는 사람. 아무나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간혹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전달하도록 맡겼는데 배달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신뢰하고 믿을 만한 신실한 사람들을 특별히 선정해서 이 헌금을 맡기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도록 하라. 그리고 여기서 인정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한 사람에게 돈을 주어서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몇 사람을 같이 보내라는 거예요. 교회 재정은 몇 사람을 같이 보내라. 아무리 신실해도 한 사람보다는 한 사람은 시험이 될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또 그 사람에게 문제가 생긴다기보다는 당시에는 어떤 도적도 있을 수 있고 배가 뒤집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예상치 못한 위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 사람을 신실한 사람을 같이 보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편지까지 써주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신원 보증하는 신임장에 위임장까지 써서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 자신도 이제 바울은 제일 마지막에 말 나도 이제 필요하다면 가겠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성도들이 바친 헌금을 성도들이 이렇게 모은 헌금을 이 전달하는 문제를 그렇게 가볍게 쉽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아주 이중 삼중으로 굉장히 신중하게 처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교회의 헌금은 바르고 깨끗하게 이렇게 관리가 되고 집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바울의 계획입니다. 이제 바울은 연보에 대한 이 지침을 끝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와 관련된 그런 현안들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다 이제 지침을 다 이제 전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앞으로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5절, 6절입니다. 5절, 6절을 보시면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그럼 8절을 보시면 바울은 지금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에서 지금 전하고, 에베소는 어디, 지금 어디입니까? 터키 서쪽입니다. 지금 에베소 그 유적지 많은 관광객들이 그 방문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에서 오순절까지 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얼마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절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순절까지 내가 에베소에는 있겠다는 것은 지금 이 계절처럼 여름 전까지는 있겠다는 거예요. 여름 전까지는 에베소에 체류하면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는 배를 타고 이제 그리스 북부의 마게도냐로 이동해서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 교회들을 둘러보면서 여름과 가을을 지난 다음에 남부의 아가야 지방으로 고린도로 내려와서 고린도에서 겨울을 내가 너희들과 함께 보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계획을 밝히는 이유는 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여러분,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서 또 살피면서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도움을 받아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선교 여행을 위한 재정이 채워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선교지는 어디인가요? 다음 도시, 지금 바울이 주요 도시들, 지중해의 주요 도시, 터키에 그리고 그리스의 당시의 대도시들에 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가야 될 곳은 어디인가? 어디입니까? 바울이 생각했던 그 다음 장소로 첫 번째는 로마였습니다. 로마. 두 번째는 어디냐? 서바나입니다. 서바나. 서바나는 어디인가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로마서 15장 23절 보시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말하죠. 지금까지 로마 제국의 동쪽에는 내가 이제 복음을 웬만한 대도시에는 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개척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로마 제국의 동쪽에서는 내가 더 이상 일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로마 교회에 내가 들리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면 서바나, 스페인은 당시에 사람들에게 땅끝입니다. 땅끝. 바울의 목표는 1차적으로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은 로마 교회의 협력을 통해서 땅끝이라고 하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이 바울이 온 전체를 그냥 복음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물들이고자 하는 비전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그 지상 명령대로 하려고 했어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가슴에는 항상 이 선교적으로 원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내가 로마 제국 동쪽에 웬만한 대도시에는 다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 안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선교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바울은 할 만큼 했다고 자만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서쪽으로 복음의 지경을 넓히려고 했습니다. 이런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신약교회가 그 복음의 역사, 교회의 역사가 거침없이 계속해서 서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서쪽으로 행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도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행진하고 전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교에 대한 꿈이 확장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선교는 이대로 충분합니까? 바울은 혼자서 지금 땅끝을 바라보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교회는 만족하고 안주하는 것은 아닙니까? 바울이 가려고 했던 곳이 로마와 스페인이었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어떤 민족과 나라를 향해서 또 가야 할까요? 향해야 할까요? 자, 바울은 자신의 이 사역 계획을 말하면서 한 가지 단서를 붙였습니다. 7절을 보시면 이제 내가 지나가는 길에 잠시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잠깐 너희들을 그냥 얼굴만 보고 지나가고 싶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한번 따라 합시다. 주께서 원하시면. 무슨 뜻인가요? 지금 자신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겠지만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웠지만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이라는 이 말은 바울이 그냥 습관적으로 했던 말이 아닙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진행될 수 없다. 그냥 무위로 끝날 수도 있다.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선교를 위한 계획조차도 자신의 뜻을 앞세우지 않고 자신의 열심을 앞세우지 않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역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무엇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느냐 가장 중요한 조건은 어떤 물질이나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이에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다 될 것 같아도 일이 됩니까? 안 돼요.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여러분, 현재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는 도시는 어느 도시입니까? 에베소라고 했죠. 에베소에서 지금 사역하면서 이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자, 9절에 보면 지금 에베소 상황이 어떤지 지금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의 상황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지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광대하고 유효한 효과적인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교회가 더욱 자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 다음 부분이에요. 동시에 무엇도 많았다고 말합니까? 대적하는 자고 많았다. 핍박하는 사람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웬만하면 복음이 이렇게 힘있게 증거되면 대적하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잖아요. 반대하는 사람이 좀 없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에게는 이건 낯선 상황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도시에서 사역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때마다 거기에 비례했어요. 거기에 비례해서 죽일 듯이 달려드는 사람들, 공격하는 사람들,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좀 대적하는 사람이 없게 해주십시오, 반대하는 사람이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전도와 선교의 열매는 대부분 적대적인 환경에서 나타나요. 복음의 능력은 아무런 저항에 부딪히지 않고 그냥 순탄하게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참된 능력은 숱한 어려움과 대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1,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것을 몸소 체험을 했어요. 체험했기 때문에 에베소에서도 지금 만만치 않은 적대가 있지만 오순절까지 내가 머무르면서 복음을 계속 전할 것이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으면 시련도 없고 방해도 없고 시험도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 만만치 않은 저항에 부딪힐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이 닫히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음으로 실망하지 말고 어떤 대적이 어떤 방에 문제가 있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절반 왔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방문할 계획을 밝히면서 이제 다른 동역자 두 사람의 방문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자신의 방문 계획을 말한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알고 있는 두 사람의 방문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10절, 11절 먼저 이제 디모데의 방문 계획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디모데가 도착하면 두려움 없이 지내도록 잘 보살펴 달라. 그리고 누구든지 디모데를 뭐 하지 말라고요? 멸시하지 말라. 디모데를 업신여기지 말아 달라. 그리고 다시 디모데가 평안히 에베소로 바울에게 좀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좀 잘 배려를 해 달라.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남아있고 대리인으로서 바울의 대리인으로서 지금 디모데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의 지금 상황을 파악하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디모데는 바울보다 나이도 연소하고 어리고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아볼로를 이렇게 높이고 추앙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 그 디모데를 함부로 보고 없이냐 여길까 봐 염려하면서 지금 이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고린도 성도들이 디모데를 존중하고 선대 잘 해주어야 하는 이유인데 무엇이냐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왜 디모데를 따뜻하게 영접하고 잘 대해주라는 것입니까? 바울처럼 나와 똑같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힘쓰는 자이기 때문에 좀 어리고 좀 미숙하고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주의 일에 힘쓰는 자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잘 대해주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바울이 최측근이기 때문에 친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주의 일에 힘쓰는 교회를 위해서 힘쓰는 일꾼이기 때문에 호의를 베풀어야 한다. 그럼 디모데가 완벽한 일꾼이기 때문에 잘 대해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디모데가 성숙하지 못할지라도 부족함이 있어도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는 이 이유 한 가지만으로 귀하게 여겨주라, 아껴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직분자들, 일꾼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라면 누구든지 나와 친하든지 상관없이 존경하십니까? 혹시 주님의 일에 힘쓰는 일꾼이지만 내가 잘 모르고 나이가 적고 경험이 부족하고 미숙하다는 이유로 우리는 업신여기고 좀 쉽게 대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교회를 섬기고 일하다 보면 좀 부족함이 보이고 실수할 수도 있죠. 실수 안 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지난 6년간 사역했던 거 보면 실수한 것이 생각이 나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지만 교회마다 보면 어떤 분들은 직분자들이, 일꾼들이 무슨 실수나 잘못을 하는지 그것만 관찰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은 아니시잖아요. 하나 꼬투리 잡으면 그것을 가지고 막 야단치고 훈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은 또 부족한 대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고 연약한다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의 일에 힘쓰는 모든 일꾼들, 우리 교회, 이제 제가 잠시 교회를 비우고 나면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이제 얼마 전에 세워졌던 그런 일꾼들조차도 참 주의 일에 힘쓰는 귀한 분들이구나, 존중하면서 협력하면서 계속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아볼로의 방문 계획입니다. 아볼로는 어떻게 되는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아볼로는 오나 안 오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명한 아주 탁월한 설교자였기 때문에 지금 에베소에서도 에벨로 잘 이렇게 설교 사역을 하고 있었던 아볼로였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가라고 내가 어떻게 권했다고 합니까? 많이 권했어요. 바울의 입장에서 아볼로 좀 가주십시오. 가서 좀 나는 여기서 사역할 테니까 가서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떤지 좀 살펴주십시오. 했지만 지금은 어떻다고요? 갈 뜻이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원래는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내고 싶었을까요? 아볼로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아직 연소하고 경험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권위가 있었던 아볼로를 보내는 것이 지금 고린도교의 상황을 통해 보면 유익하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볼로는 가려고 했습니까? 안 가려고 했습니까? 안 가려고 했습니다. 왜 안 가려고 했을까요? 아볼로는 갈 수 있었을 텐데, 가고 싶었을 건데 왜 안 가려고 했을까요? 지금 고린도교에 이 아볼로가 등장하고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을 은근히 무시하고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게 되고, 교회가 안 그래도 지금 내분이 일어나서 시끄러운데 그 내분이 더 악화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볼로도 가고 싶었지만 또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었지만 교회를 위해서,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은 내가 보류하겠다. 지금 이 시점에는 내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다시 만나지 않겠다. 하지만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가보고 싶다. 그래서 아볼로처럼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 유익한 길을 판단하면서 내가 갈지 말아야 될지조차도, 누구를 만나야 될지 만나지 말아야 될지조차도 때로는 교회에 유익한지 교회 덕을 세우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이런 바울은 아볼로를 가리켜서 특별히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12절에 보니까 누구라고 부릅니까? 형제 아볼로라고 하지요. 이 형제 아볼로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아볼로와의 관계에서 어떤 경쟁의식이나 갈등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볼로는 바울에게 소중한 동역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성도들이 아볼로와 바울을 비교하면서, 아볼로하고 바울 비교하면서 누가 더 잘하나, 누가 더 좋은 사역자냐 비교하면서 파벌을 조성했지만 바울과 아볼로의 관계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아볼로를 미워하거나 시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미숙한 고린도 성도들이 아볼로와 자신을 비교하는 것을 두고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성도들이 자신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아볼로를 더 좋아하는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에 기분 나쁘게 생각했다면 아볼로를 가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볼로 절대 보내지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과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에게 이런 바울 같은 성숙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럼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일꾼들에 대해서, 직분자, 목회자들에 대해서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잖아요. 누구는 좋더라, 누구는 좀 아쉽더라, 성도들 사이에서 목회자나 직분자들을 두고 나름대로 평가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자, 직분자 곁에는 더 많은 사람이 모이고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할 수가 있어요. 어떤 직분자들은 상대적으로 인기가 좀 더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분은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목회자들이나 직분자들이 덩달아서, 그런 분위기에 덩달아서 어떤 경쟁의식을 느끼고 비교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그게 얼마나 교회로서 큰 손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누가 더 잘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교하시겠습니까? 목회자들을 하나님이 비교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모든 직분자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권면과 인사입니다. 바울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권면을 합니다. 권면을 합니다. 자, 14,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14, 15절은 원문으로 보면 다섯 가지 명령이에요. 다섯 가지 명령. 깨어 있으라. 그 다음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다워라. 강건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다섯 가지 권면입니다. 먼저 깨어있으라고 하죠.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주로 어떤 상황에서 많이 성경에서 보셨습니까?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고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말씀과 자주 함께 등장하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13장 33절 보니까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언제나 매일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니 나태해지지 않도록 방심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를 공격했던 다양한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군인이 눈을 부릅뜨고 경계 근무를 서듯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뭐 하지 말고요?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의 밥이 될 수 있으니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골로새 4장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기도예요. 기도예요. 기도하면 깨어있을 수 있다. 영적으로. 방심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모일 때마다 더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 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권면은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 어떤 믿음일까요? 그럼 이것은 15장 부활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절대 헛되이 받지 말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흔들리지 말고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권면은 남자다워라, 강건하라인데 이 남자다워라는 말씀은 남자답게 용감하라는 거예요. 용감하라. 용감하라. 힘을 내라.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는 말씀이 자주 등장하지요. 어떤 시험과 고난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홍해처럼 큰 난관에 부딪혔을 때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왜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라,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권면은 무엇인가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고린도전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안에서도 무슨 섬김, 어떤 봉사를 하든지 사랑의 원리를 따라하라.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하라. 사랑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라. 다른 동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까? 13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합시다. 자, 이어서 바울은 이제 스데바나라는 사람을 언급하면서 또 권면하는데 15, 16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스데바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럼 스데반은 스데반의 가정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는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이 가정이 아가야의 첫 열매였다. 그래서 고린도가 속한 아가야 지방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믿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1장 16절을 보면 바울이 이 스데바나와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바나 가족은 고린도 교회의 개척 멤버였죠. 개척 멤버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60주년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2년 뒤면 이제 60주년이에요. 우리 교회를 시작한 개척 멤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교회 안에 지금도 보면 교회 안에 30년, 40년, 50년도 계십니까? 네, 50년. 이 교회의 역사와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 스데바나 집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 첫 열매였던 스데바나 가정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인가? 이들이 특별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어떤 작정을 했습니까?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했다.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했다. 이들은 작정하고 결심하고 예수 믿고 자기들처럼 교회로 들어오는 새 가족들을 환장하고 영접해주고 그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또 스데바나의 집은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예배 공간으로 내어주고 교회가 모이는데 필요한 환경을 다 지원했을 것입니다.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일에 굳은 일까지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데바나 집 같은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첫 열매잖아요. 첫 열매로 첫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대접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인정을 받을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큰 목소리를 낼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스데바나 집은 그런 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어떤 공로패를 받거나 감사패를 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그들이 한 가지 관심이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작정하고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밖에 그들의 관심사는 없었어요. 여러분, 한 교회를 오래 섬길수록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아지기 쉽지 않습니까? 근데 스데바나 집은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냥 말하지 않고 묵묵히 그냥 돕는 일에 충실했다. 돕는 역할에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입은 닫고 지갑을 열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바울은 이런 스데바나 가정과 섬기는 일꾼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여러분, 직분자들을 비롯한 일꾼들이 존경받는 이유는 그들이 가진 어떤 지위나 학력이나 경제력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도 아니에요. 스데바나처럼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잘 섬기면 인정과 칭찬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바울은 이제 스데바나를 비롯한 지금 조금 집중력이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자,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힘을 냅시다. 자, 바울은 이제 스데바나를 비롯한 일꾼들이 감당했던 아주 중요한 섬김을 언급합니다. 자, 17절 보면 다시 스데바나를 언급하죠. 스데바나가 어떤 일을 했느냐.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지금 스데바나를 필두로 해서 버드나고 아가이오가 누구에게 왔다는 겁니까?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마 이 세 사람이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담은 그 편지, 서신을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전달해 주었을 거예요. 그리고 부족함을 채워주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지역을 작년에 다 다녀왔잖아요. 지금 고린도에 있잖아요. 이 세 사람은 고린도에 있는데 그리스 제일 남부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는 그 고린도 해협이 있는 지금 거기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터키 서부에 위치한 이 에베소까지 배를 타고 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스데바나와 이 두 사람이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 어려움을 뚫고 이 바다를 지나서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좀 해답을 얻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느냐. 그래서 아쉬움을 달랠 수 있었다. 너희의 부족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나지 못한 아쉬움을 이 세 사람이 와서 달랠 수가 있었다. 몸으로는 떨어져 있었지만 얼굴로는 성도들을 만날 수 없었지만 이 세 사람이 와주어서 무거웠던 바울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답답하고 걱정이 되었는데 이 헌신적으로 섬기는 세 사람이 와서 이 답답했던 마음이 풀어졌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좀 귀하게 여기고 알아주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도 스데바나 집 사람처럼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기 위해서 작정한 분들 계십니다. 아주 잘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앞으로도 이 스데바나 집 사람들처럼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작정하고 헌신하는 그런 일꾼들이 더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바나 집 사람들처럼 성도들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또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일꾼들이 많아지고 그런 일꾼들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보면 다른 사람들의 안부도 전합니다. 19절, 20절. 아시아의 교회들이라고 하는데 이 아시아의 교회들은 어디에 있는 교회인가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왜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는 간절하게 문안한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개척 멤버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복음 전하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지금 에베소에서도 지금 개척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마음으로는 가고 싶지만 너무 간절하게 지금 문안한다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 아시아 지역 교회들과 한때 교회를 섬겼던 모든 부부들의 인사를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21절 제일 끝에 이제 바울이 직접 한 줄 썼어요.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면서.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지금까지의 내용은 바울이 이렇게 말해준 것을 누가 대신 받았었습니다. 대신 받았은 것이고 마지막에 이 친필로 너에게 문안한다고 하면서 이 편지가 바울의 친서라는 것을 이제 공증하는 거예요. 직접 바울이. 22, 24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고린도전서의 대미를 장식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아,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야. 이 말은 저주를 받으라는 말입니까? 주님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까? 주님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큰일 날 거야. 주님 사랑 회복해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고린도전서 마지막 말씀,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너희와 함께할지어다. 23절은 강복선언이에요. 강복선언. 24절은 무엇인가요? 사랑 고백입니다. 얘들아 사랑한다. 고린도처럼 지금 아무리 문제가 많은 교회라도 주 예수의 은혜 아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 아무리 실망스러운 교회라도 부족한 성도들이라도 주 예수의 은혜 아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 주 예수의 은혜로부터 끊어질 수 없으니 괜찮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 예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실 것이니 괜찮을 것이다. 마지막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나의 사랑이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그럼 바울이 자기 서신에서 마지막으로 자기 사랑을 고백하는 경우는 고린도전서가 유일합니다. 내 사랑이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 대한 자신의 애정과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확인시켜 줄까요? 지금까지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한 모든 말씀들, 때로는 교훈하고 때로는 무섭게 책망하고 때로는 권면했던 그 모든 말씀들이 어떤 마음에서 한 것이라는 겁니까?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야라는 이 경고의 말씀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가 안식기간을 두고 마지막 전하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바울처럼 저도 잠시 몸으로 여러분과 함께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 있을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부재하는 동안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 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주 예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뭐 절에 주지스님이 자리를 비우면 주지스님이 권력이 막강하다 하더라고요. 주지스님이 권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절이 운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다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는 주지성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더 잘 될 것입니다. 왜냐? 우리 교회는 주 예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시간마다 이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의 꼴을 먹여 주실 것입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을 통해서 교회를 은혜롭게 다스려 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의 은혜를 묵상하는 가운데 고린도전서의 한 가지 특징을 제가 마지막으로 깨달았는데 무엇이냐? 고린도전서는 1장부터 분열 때문에, 이 내분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이 분열과 내분을 치유했던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로 시작한다. 고린도전서는 십자가로 시작해서 절정인 15장에 가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활을 말씀하고 있죠. 이 사실을 제가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아 그렇구나. 고린도전서는 아니 고린도 교회는 참 교회 같지 않고 이런 교회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실망스러운 그런 교회였지만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가운데 감싸져 있구나. 탈 많고 시험과 문제투성이었던 교회였지만 성도들이었지만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교회를 따뜻하게 이렇게 보듬어 주시는구나. 그렇게 안아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그 능력으로 보듬어 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